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우리가 흔히 커피 마실 때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아니라 SNS, 흔히 하는 SNS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한 번쯤 다 접해보셨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SNS와 우울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될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종종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SNS를 이용하다가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 SNS에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많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낙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 나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주일이 되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책이 들기도 하고 또 낙망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럴 때 페이스북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뭔가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낙망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에는 자신의 조금 괜찮은 모습들, 좀 잘한 모습들,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과 모여있는 사진과 더불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자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자랑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좀 배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지방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라고 했을 때이 갈라디아는 수원보다는 경기도에 가까운 조금은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대표적인 도시들이 뭐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고니온, 더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죠. 이런 도시들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를 떠난 뒤에 이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5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즉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제가 이제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전했냐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고, 복음으로 잘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냐 하면, 율법 준수를 강조한 유대교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배경이었습니다. 한번 이 당시 좀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상대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대접을 했고, 반면에 기독교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영국의 그 마이클 리브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로마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로마 사회가 봤을 때 유대교는 오래된 종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비록 유일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대접을 해서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에 한해서는 강제징용도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물론 유대교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관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그들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이들이 추방당해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이들이 간 곳이 고린도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이렇게 쫓김 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에 비해서 유대교는 관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유대교가 배경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강요했는데, 이것은 또 구원론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도 이 로마 사회에서 할례를 받으면 유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할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했고, 교인들은 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론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박해를 면제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어서 구역 공과 교재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도 조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교에 몸 담았다가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들이 과거에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교도로 있을 때는 비교적 사회에서 관대한 대접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헤롯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자 그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대우는 어떤 대우였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현실을 벗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숨어서 카타콤 같은 데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전이 좋았는데, 예전에 유대교도로 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지금 예수를 믿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솔로몬이 BC 960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훼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 귀한 백성들에 의해서 BC 515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하게 되는데 BC 18년부터 AD 28년까지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이 성전이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훼파가 되는데 이 훼파되기 전까지 성전이 증축될 동안 이 46년간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46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였지만 유대교도들은 이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헤롯이 증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예배드렸던 화려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그 유대교도들의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교 안에서는 천사 숭배 문화가 있었거든요. 유대교도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유대교에서 정통으로 인정하는 그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오히려 비록 레위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유다지파죠. 비록 유다지파 출신이지만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왜 설명하냐면 갈라디아 교인이 처한 상황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박해가 없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할례를 거부하여 할례를 받지 않아 생기는 어떤 압박이나 박해에 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은 그렇다면 할례를 완전히 거부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 모계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죠. 한번 그 구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지금 이 무대 역시 루스라인데 갈라디아라는 큰 행정구역 안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직 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일부러 할례를 행합니다. 반면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온리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죠.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했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교인들이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6장 1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박해를 면하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강요했고 그 가르침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어떤 율법 준수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외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진정한 목적은 외면한 채 할례 하나 행한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기만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할례가 어떤 외적인 표지잖아요. 그 외적인 표지를 행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 사회에서 받는 어떤 어려움들, 핍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비판을 하죠. 자,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실상은 너 율법 지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를 지킨 이들을 향해서 또 사실은 율법 지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할례인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바울도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 할례가 아니라 14절에서 예수의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한 어떤 외적인 흔적은 없지만 물론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그게 자기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어떤 볼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진짜 흔적인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어떤 멜 깁슨의 그런 영화로 대단한 히트를 쳤는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저 역시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영화를 성도들과 함께 감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2시간 6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체포되는 장면이 15분경부터 나옵니다. 2시간 6분 중에서 15분경부터 예수가 이렇게 맞고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그 예수가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한 비주얼이 무려 영화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극사실주의 영화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영화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정의를 해보면 극사실주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관을 극도로 배제하고 극명한 사실주의적 화면 구성을 추구하는 예술 양식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극사실주의 영화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비평을 하냐면 그러니까 비평이죠. 크리티컬 비평을 하는데 이 영화는 예수에 관한 영화이지만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피가 떨어진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교사대학에서도 강사로 오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공감하는 지점인데요. 이렇게 비평을 하십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고난을 리얼하게 묘사했지만 예수의 삶에 관해서는 리얼하지 못하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고난에 대해서는 리얼하게 묘사했지만 예수에 관해서는 리얼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극사실주의 영화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극사실주의 영화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실 자체를 해석하고 그려낼 적절한 방법을 상실한 현대 예술의 무기력을 반영한 거다.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떡볶이가 맛있어 보여서 유명한 떡볶이 집에 갔는데 비주얼만 좋고 빨갛고 보기에는 좋은데 맛은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 색깔은 좋게 하지만 실상은 맛이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에 조금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요즘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화에 비해서 스토리도 조금 부족하고 감동도 부족한데 뭐가 좋죠? 비주얼이 좋죠. 이렇게 볼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로마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율법의 중심 내용은 외면하면서, 그렇죠? 중심적인 내용은 외면하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서 너희가 중심은 놓치고 육체로, 겉모양으로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극사실주의의 한계와 굉장히 비슷하죠. 즉 외양으로 내용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용보다 외양을 더 강조함으로써 그 중요한 핵심이 희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매맞고 못 박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받고 감동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나 이렇게 못 박혔어라고 자신의 어떤 사실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아파서 소리 지르고 피 떨어지는 그 장면을 리얼하게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삽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자체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내용은 빼버리고 고난마저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결론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스티그마가 흔적, 낙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도 스티그마 이펙트, 뭐 낙인 효과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 이제 노예 제도가 흔했는데 노예들의 몸에 찍힌 어떤 인장들, 불에 담근 그런 또 쇠로 찍힌 이 노예는 어떤 주인의 소유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인장을 뜻하는 문자적으로는 그 인장을 뜻하는 단어인데 바울이 그렇다면 왜 이 단어를 차용했는가? 실제 바울의 몸에 그런 도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도 그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표지 할례로 대표되는 그 외적인 표지를 하도 강조하니까 나에게도 할례가 있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 그렇게 겉모양이 중요하니? 외양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는 할례라는 그 보이는 흔적이 있구나. 사실 나에게도 있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랑한 흔적은 외적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십자가죠.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누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 나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처해 있어. 그것을 사실 누가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현했던 그 극사실주의라는 용어와 연결을 해보자면 그가 남긴 흔적은 극사실주의적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묵묵히 내용을 담고 남기는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진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할례, 진짜 표제를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를 드러냈는데 늘 받는 공격이 가짜야, 별거 아니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도 그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짜 사도야. 그래서 구차할 정도로 변명을 하죠.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그가 변명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까 봐, 교회가 무너질까 봐 그는 구차함을 감수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을 받았죠.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시 한 편을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시일 텐데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 예전에 중국 장기선교를 가서 이 북간도 지역에 실제 이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살았던 그 지역, 다녔던 그 학교 그쪽에 가서 이 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한번 그 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깊이 있어서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말하면 사실 윤동주 시인은 그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일제강점기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친일로 돌아섰던 그래서 모두가 포기했던 바로 그 시점 그 한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어떤 그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쓴 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웠다. 괴로웠지만 행복한. 굉장히 역설적이죠. 괴로웠지만 행복한 자라고 예수를 표현하고요. 나도 그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극사실주의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면서 흘린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이 시에서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거리끼는 것, 그 미련해 보이는 것, 아무도 갖고 싶지 않는 하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묵상했던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고 어떤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자랑이며 어떤 흔적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밀어내 보이고 거리끼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 길이 명예로운 길임을 알며 그 길을 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막막한 현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예수가 걸었던 현실이고 예수가 영광을 만들어냈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가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자들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